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4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우리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와 또한 각자의 자리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나 우리 가운데 동일히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들 아버지 믿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전하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은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각할 만한 주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또한 디모데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의 서신으로 분류되어집니다. 특별히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내는 이는 사도 바울이고 또한 받는 이는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그리 부르고 있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그렇게 또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본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서신으로 가르쳐 줍니다. 주의 교회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일일이 그렇게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중반까지 보더라도 바울은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디모데에게 방문할 때가 언제가 될는지 또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애틋함이 잘 느껴집니다.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편지 받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살면서 한국으로부터 소포나 편지가 오면 반갑고 좋은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직접 만나는 기쁨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신으로 또한 받는 그 기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께서 소포 보내는 일이 있으셨는데 소포 보내는 값이 내용물보다 더 비싸서 부모님께 뭐라고 한 말씀 드리려 했는데 집사람이 오시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보내시는 것이니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신으로 이렇게 받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보고 싶으나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의 것들 내가 또한 가르쳐도 주고 싶은데 지금은 갈 수 없으니 그 마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에 담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아무튼 이러한 목회적 양육의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서신은 1대1의 그러한 서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당시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향하여서도 아주 정확하고 충분한 믿음의 지침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배경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바울은 역시나 디모데에게 15절 중반에서 이렇게 또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어찌 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려 한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정확한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또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름 외에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게는 아들, 또 남편, 아빠,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또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제게 불렀던 그 별명으로 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또 이름 외에 또한 호칭마다 부르는 그 이유들을 갖고 부르는 또 다른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의 관계, 또 제 위치, 또한 특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리우는 호칭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우리의 그 정확한 이름보다도 저를 부르는 그러한 다른 호칭들이 저를 더 잘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또한 나의 위치들을 그 호칭들이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 논쟁이 될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은 많이 있고 사람들마다 차이점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과 책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이 각각의 호칭들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의미하고 또한 생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리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렇게 특별한 세 가지 호칭들을 부르고 있는 것도 각각에 대한 목적과 뜻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는 이 호칭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과 책무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는 헬라어로 오이코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이코데우, 이는 집이란 뜻의 그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건물로서의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건물만큼 주요 뜻으로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뜻이 있으니 바로 가족, 식구, 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교회 공동체 대부분이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축물인 그러한 집을 뜻한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가정이 된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에 묶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죄의 자녀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사건으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이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관계들로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과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들 우리 이미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론 누군가 말합니다. 목사님, 가족이라고 해서 늘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경험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진정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때로 지치고 힘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 안에 하나 된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만큼 중히 여기며 또한 그것들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내 가족 안에 있는 그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믿음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이 요청들을 우리는 얼마나 중히 여기며 또한 그 말씀에 얼마나 진심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럽게 그저 없어서 함께 있기만 해도 그저 즐겁고 흐뭇한 그러한 가족과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한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고 복고하여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래도 죽으나 사나 결국은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가정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의 그 공로 똑같이 받아 예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요, 형제요, 자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그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겠습니까? 주께서는 그 사람이나 나에게나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되지, 다른 교회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그런데 어차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종착지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고 보게 될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안에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한 교회 가족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은 그의 책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린 형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다. 유기성 목사님은 당신의 책에서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정의 형제로 또한 자매로 희노애락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단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오이코스, 집,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바울은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그리고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당시 고대 지방에 있어 그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는 단순한 공동체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는 시의회를 나타내는 단어였다.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벌써 발생되고 있었던 그 민주주의의 그 통치를 뜻하는 헬라어가 데모스 또한 크라티아 그렇게였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그 기원은 정치적인 단어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구태여 그러한 정치적인 용어의 근원이 있는 단어를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를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어떠했습니까?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음을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동일했다라는 데에 우리는 더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한 복음 안에 동일한 주의 일과 예배를 감당하기 위하여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또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각기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지만 한 복음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한 동일한 목적들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이렇게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꼭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 공동체와 모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모인 것이 세상 여느 모임과 공동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바라보고 함께 무슨 목적으로 모였는지에 대하여 또한 무엇을 함께 동일하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여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고 있습니까? 주를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인 자리, 아무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라고 하여도 결국 세상 모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고 함께 모였을 때 주의 교제를 이루어내며 함께 모였을 때 주의 말씀 나누는 것들이 있을 때야말로 분명한 하나의 목적 가운데에 세워진 주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 세상의 다른 여느 모임과 공동체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요 모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복음과 믿음의 경험의 일들을 나누며 함께 들으며 주의 사명과 본분들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모이고 있는가? 주의 이름 안에서 모이고 있음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의 문물들이 아주 많이 성행하던 상업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3년간 노력하여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고 그리고 그곳을 자신을 사랑한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교회는 곧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과 말씀의 기둥 또한 보호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말씀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에클레시아 말씀드리면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열려진 것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의 토대십니다. 그의 말씀이 곧 진리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두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우리가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열려져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맞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아끼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초대하고 모두 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결국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연합의 핵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위, 교리 및 종교적 견해들을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되며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성경 해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 되어져야 하고, 누구가 들어오던지 간에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할 수는 있으나 말씀의 기준에 합한 그 행위와 초청과 초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말씀드리는 이유, 점점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어려운 작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 공동체들도 이 말씀과 진리를 흔들며 왜곡하며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말씀의 기둥을 떠받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며 그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며 섬기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리의 터와 기둥,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의 공동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주의 열린 공동체, 그러나 주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를 지켜나가며 사랑해가며 섬기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믿음의 공동체 위에 부어주실 것이며 그 전을 섬기고 속한 이들에게 함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의 교회와 주의 믿음의 제단을 오롯이 잘 열심으로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대로 부어주실 주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어진 또한 열린 공동체, 그러나 말씀의 그 기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들을 바울은 티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이것이 비단 티모데를 향한 가르침만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한 가정,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섬김들 아버지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주의 교우들에게 행치 못했던 것들 있다면 우리 안에 회개함 있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의 마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열린 공동체의 한 목적 안에 되어진 공동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우리의 공동체요 모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복음 안에 모였사오니 또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나누고 주의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되어진 주의 모임과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위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는 진리의 터와 기둥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왜곡하거나 변곡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어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주의 진리를 지키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